흔히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한다. 빠졌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므로 수동적이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사랑 참여연대 대장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가양은 올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사랑은 참여입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전읽기 일단 들어오십시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은요. 예술공장 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공연 관람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I will make love to you, voice to man 노래 듣고 올게요.
아직 젊다면 내 미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사랑을 위해서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이가 들으셨다면 내 사랑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께는 얇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묵직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우 재밌어요 선생님.
재밌어요.
네? 두께는 얇다.
두께는 아주 얇아요.
아직 근데 실속 있다. 정말 사랑의 기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에 도달했는데요. 사랑의 기술도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기술 습득을 위해서라면 혹시 뭐 도구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네. 어떤 기술 하나를 익히려고 하면 네. 거기에 필요한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꽤 긴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애 체험 속에서 이거를 이제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훈련의 요건으로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 역시 정신 집중이에요. 어떤 걸 배우려고 할 때는 네. 거기에 자기의 그치. 정신을 다 쓰는 거죠. 네. 내가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깐 거기에 푹 빠진 다음에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두 번째 네, 단계. 네, 그러니까 네. 집중하고 그리고 네. 그 집중의 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인내해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최고의 관심을 거기다 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습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초인 것처럼 네. 사랑의 기술을 익힐 때에도 마찬가지다. 집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쏟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나 갑자기 뿌듯해졌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기술의 정말 최고봉을 우리가 장인이라잖아요.
그렇죠. 장인이라고 그러죠.
사랑에도 장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누가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에리 프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너와 나 두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는 이기주의의 두 사람 버전일 뿐이다. 둘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사랑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네.
형제는 형제로 또 동료는 동료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부모는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네. 인류는 인류에 대한 인류애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려면 그거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 철학 있어요?
나는 들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배우죠.
아 운철 씨는요?
아 이게 철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주는 사랑이 내가 주는 사랑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내가 주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제 철학이에요.
아 그거 오늘 읽을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자아도취된 것 같은 것.
어? 아 그런 건가? 아, 이런.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죠.
어디 한번 읽어보고 한번 붙여볼게. 딱 우리 점검해 보자고 여기 점검하는 거.
그럴까요?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리고. 자아도취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아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아도취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나르시시즘, 2번 컴플렉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아유 운철 씨 어떡해요? 이렇게 말한 게 여기서 딱 떨어졌지?
희한하네.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방향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방향이다. 반면 외부 세계의 현상은 그 자체로서는 현실성이 없고 오직 이러한 현상이 자아도취적 인간에게 유익한가 위험한가에 따라 경험된다. 자아도취의 반대극은 객관성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온갖 형태의 정신병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무능을 보여준다. 발광한 사람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뿐이며 자신의 공포와 욕망의 실제뿐이다. 그는 외부 세계를 그의 내면적 세계의 상징으로 그의 창조물로 본다. 꿈을 꿀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망과 공포의 표현이 때로는 우리의 통찰과 판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상연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사물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지각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두 세계에 대한 비객관적 견해, 곧 우리의 자아도취적 방향에 의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 내가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누구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살펴보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의 자아도취적 현실 왜곡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는 시간이 없고 내일은 진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녀의 집과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그의 시간을 절약해주지는 못한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아도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녀가 시간을 절약함으로 그도 시간을 절약한다고. 그녀에게는 그녀 자신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대인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은 덜 극단적인, 덜 분명한 것이다. 어린이가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갖는 대신에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믿고 따른다는 등의 관점에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어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내를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쌓아올린 빛나는 기사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능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얼마나 많은가. 객관성의 결여는 외국인에 관한 한 악명이 높다.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자기 민족은 모든 면에서 선량하고 고상했으나 다른 민족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동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다. 적의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흉악성의 조짐이라 여기고 우리와 세계를 속이려는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의 나쁜 행동은 우리의 고상한 목적으로 보아 불가피했다고 정당화된다. 사실상 민족 간의 또한 개인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본다면 객관성은 예외고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아 도취적 왜곡이 척도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의 배후에 있는 정서적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다. 객관적이라는 것, 곧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로서 꿈꾸고 있던 전지전능의 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랑의 기술의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곧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 결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이 그런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는 이방인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참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역도 참이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상과 나의 흥미, 욕구, 공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가는 길을 절반은 걸어온 셈이다.
객관성을 찾고 있으면은 사랑의 2분의 1을 벌써 실천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자기애하고 자도취하고
차이가 많죠. 예,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네. 자도취라고 하는 거는 미숙한 거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상상 속의 세계가 곧 현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팔 두 팔을 벌리고 쭉 뛰어나가면 그것도 비행기고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됐을 때 이거를 경계하지 않고는 상대방과 내가 합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곧 다른 사람과의 합일이라는 그러한 정의에 따라 보면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혼자면 족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아도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세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하나가 객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할 때는 그 속에 정서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감안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애.
자기애. 자기애라고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애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에리 프롬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다른 사람 속에 그 인류와 보편성인 세계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빼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애라고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스스로 모자란 게 많아가지고 좀 채우고 가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인생 자체를 가장 중요한 우리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 객관성 갖기 참 힘들어요.
어렵죠.
주관적인 게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부분 다 자아도취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거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 망연하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 알 수 없고 근거 없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있어라든가 저 사람은 나를 모함하고 있어라든가 이런 세계가 나를 다 따돌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나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그건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문제.
그러니까 그
오는데요?
치료받으려면 그래요. 자기가 치료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혼과 그러네요. 정신을 맡긴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죠.
예, 자 다시 낭독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랑에 있어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간관계 영역에서도 신앙은 의의 있는 우정이나 사랑의 불가결한 성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 태도의 불변성, 그의 퍼스널리티 핵심의 불변성, 그가 가진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애를 통해서 지속하는 자아, 곧 우리의 퍼스널리티의 핵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나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아의 지속성에 대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찬성이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미래에도 오늘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지금 기대하는 바와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고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므로 신앙은 인간 실존의 한 조건이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신앙이다. 사람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관계된다.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대해 갖는 신앙, 곧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걷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아동의 발달은 매우 규칙적이므로 이러한 발달을 기대하는 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발달은 발달하지 못할지도 모를 가능성, 곧 어린아이의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이성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 예술적 재능과 같은 더욱 특수한 가능성과는 다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발달에 적합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성장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질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활에 대해 중요한 인물이 이러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육과 조작이 갈라진다.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 조작이며 조작은 이러한 가능성의 성장에 대한 믿음의 결여 그리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억압해야만 비로소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되리라는 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로봇에게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은 인류에 대한 신앙에서 절정에 이른다. 서양 세계에서 이러한 신앙은 유대 기독교의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었고 세속적 언어에서는 지난 150년 동안 인본주의적인 정치사회 사상에 강력히 표현되었다.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인간에게는 평등, 정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상이다. 인간은 아직도 이러한 질서를 수립하지 못했고,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확신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소망적 사고가 아니며 인류의 과거의 성취를 증거로 삼고 각 개인의 내면적 경험, 각 개인의 이성과 사랑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예,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대방 의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면서 연애 상태에서 또는 결혼 상태에서 그걸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그런 게?
이제 신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원본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네. 원어로는 도대체 뭐라고 돼 있을까? 빌리프로 네. 돼 있었을까? 아니면 빌리빙으로 돼 있을까? 아. 뭐로 돼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믿음이나 네. 자기 확신, 혹은 신념,
신뢰,
자기 신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뜻이 더 잘 통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네. 행위에 대해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너 참 잘했어, 네가 옳은 행위를 했어 라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아, 내가 잘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대로 그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어떤 가능성을 믿어주려면 나의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위에 대한 내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사랑의 힘을 키워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네.
나 자신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했다가 그렇죠. 사랑 키우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고 있으면 예. 상대방과의 사랑에 있어서 믿음을 주기 어렵죠. 상대방도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그대로 믿고 나를 따르고 사랑해주고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나 사랑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 있다 그거를 그러면 이거 이제 곤란한 네. 일이죠.
그러네요. 또 이 안에 신앙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일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니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에게 난 이걸 할래, 난 이걸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려면은 자기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면 반드시 그걸 지켜주면 자기에 대한 신뢰의 레벨은 점점 상승이 그렇지. 될 겁니다. 그럼 자기를 믿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아.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자신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는지 좀 잘 관찰하는 거 진짜 살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이외에도 많은 것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에리 프롬도 이제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된다.
네.
네가 우울해지면 우울증에 부채질을 하지 말고 그 우울이 왜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그렇죠, 그렇죠. 물어봐라.
네.
언제 시작했고 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너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라. 그리고 너가 괜히 분노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예. 그 분노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라.
네, 네.
분노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한 건지
예.
과거에 어떤 사건이 갑자기 여기에 증폭이 돼서 나타난 건지 이런 것들을 너한테 자꾸 물어봄으로 해서
예.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결정에 존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너는 성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이 에리 프롬이 명상이라는 것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명상하는 사람을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정말 쓸모없는 짓을 수동적이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명상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네. 그 속에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보는 예, 이런 것들.
예. 내 마음에 이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명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자아도취는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아주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다면 자아도취를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르시시즘. 2번 컴플렉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는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드립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널 사랑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읽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구 씨 예. 뉴질랜드에 가신 적 있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면 네. 번지 점프는 해봤어요?
아우 선생님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무서워요? 운철 씨는 해봤어요?
아,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나도 못 해봤는데.
선생님 못 해봤어요?
근데 번지 점프를 해본 사람들에게는 뭐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예. 자기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할 때 번지점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한번 여기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어떤 그 단절을 만들리라 뭐 네. 이런 걸 뛰어내리는데 번지점프는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그렇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네.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꽤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 무서워요. 줄 하나에다 나를 매달고 그 줄이 날 살릴 수 있을까?
해보고 싶어요.
하면 되지.
다 살 거예요. 예,
용기도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줄 하나가 내 발에 매여져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네. 뛰어낼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그 용기와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너 집에서 줄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 이렇게 세상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네. 나도 어떤 그 사람들과의 신뢰에 믿음의 끈을 갖고 나온다라고 나왔다가 네. 그 끈 끊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게 그 번지점프보다 전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끈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속에 네. 객관성이 있을까? 이게 이성의 힘.
그럴까?
아, 예. 끊어졌다.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친구도 아니고 다 아니고 뭐 이게
난 사회생활이 뭐 결여되어 있어.
이러고 들어가 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그래? 세상이 다 왜 그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물어볼 때가 그거예요. 이게 객관적일까? 내가 이성을 활용하고 있는 걸까? 그 사람 말과 나 주장 사이에 어떤 이 괴리가 있는데 이게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 에리 프롬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작업을 해봐라.
명상하라고 그래요. 명상. 네.
괜히 나갔다가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통과하지 말고.
아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올 때는 네. 그 끈 붙이려고 나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괜찮네. 예.
그렇지, 자, 그렇게 이제 예. 수련하는 거죠.
예. 네. 신앙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낭독 속에 들어있네요. 운철 씨 부탁할게요.
신앙을 가지려면 용기, 곧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고통과 실망조차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의 일차적 조건으로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격리와 소유를 자신의 안전책으로 삼는 방어기구에 집거하는 자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들게 된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 곧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도약하고 이러한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유명한 허풍선이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을 때 말한 용기와는 아주 다르다. 무솔리니가 말하는 용기는 허무주의의 용기다. 이러한 용기는 삶에 대한 파괴적 태도에 삶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데에 뿌리박고 있다. 권력에 대한 신앙이 삶에 대한 신앙과 반대되는 것처럼 절망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에 반대되는 것이다. 신앙과 용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한가? 사실상 신앙은 모든 순간에 연습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잠드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또 그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무효화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는 것, 자신의 확신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에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곤란과 좌절과 슬픔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부당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서 받아들이려면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과 용기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어디서 언제 신앙을 상실하는가에 주목하고 신앙의 상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합리화를 간파하고 어디서 우리가 비겁한 태도로 행동하는가 또한 어떻게 비겁한 행동을 합리화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배반하는 경우 언제나 약해지며 우리가 약해지면 점점 더 새로운 배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비록 대체로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신앙의 실천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라면 더 말할 수 있으리라. 내가 시인이나 목사라면 더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인도 목사도 아니므로 신앙의 실천에 대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신앙을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고 한 허무적인 용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아주 많이 다르죠. 이건 네. 이제 뭐 거의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 우리가 운철 씨가 네. 지금 읽은 것 중에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용기죠. 이건 정말 자기의 뭐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전체를 다 던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용기인데 무솔리니는 인류의 수치죠.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그 이 부끄러워하는 인물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이 무솔리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풍쟁이, 대명사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솔리니에게 철학 따위는 없다. 단지 그럴듯한 말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솔리니가 겪어왔던 그 인생의 역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도 뭘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극좌에서 시작했다. 극으로 변신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아주 그 이 지엽적인 국가주의자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왕년의 무신론자에서 였다가 집권주의자 집권을 한 다음에는 네. 자신이 곧 이탈리아가 내린 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정은 기필코 타도해야겠다고 얘기하다가 국왕의 보호자로 자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왕정 반대자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이탈리아 국민을 아주 비극과 전쟁 속으로 네. 이제 빠뜨리게 되면서 본인도 아주 처참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죠.
신앙과 용기 말고 우리가 사랑의 기술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끝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이제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음의 떨림이라는 거 하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랬을 때 내가 약속도 할 수 없고 지킬 예. 수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깊이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뿐 나는 어떠한 책임도 나눠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이제 사랑의 기술 마지막 낭독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에리 프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중용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용은 공정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즐겨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우리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조직이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조직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이기주의적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존하는 사회의 틀 안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모든 세속적 관심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기독교의 수도사들과 톨스토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시몬 베유 같은 인물들에 의해 제기되고 대답되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 의미에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논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사실상 나는 좋은 기독교도가 되고 싶지만 만일 진지하게 이와 같이 실행한다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러한 견해에 동조한다. 이러한 급진주의는 도덕적 허무주의가 된다. 급진적 사상가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자동인형이고 그들의 차이점은 평범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급진적 사상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과 정상적 생활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대답은 추상적 의미에서만 올바르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 현대사회는 복잡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숙련공, 화학자,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부, 노동자, 교사, 여러 가지 타입의 비즈니스맨은 경제적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불일치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구조라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재의 사회 제도가 무한히 계속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형제라는 이상 실현을 희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체제 밑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외다. 사랑은 오늘날의 서양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변적 현상이다. 여러 가지 직업이 사랑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 중심의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의 정신은 이러한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만이 이 정신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대답으로 보고 사랑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잘 들었습니다. 공정하다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랑에선 좀 달라요?
다르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쩌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를
네.
표현하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하다 예. 그 말은 네가 준 만큼 나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만큼 너도 주면 돼라고 하는 거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리 프롬이 마지막으로 이제 던진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서구 사회에서는 사랑이 붕괴됐고
예.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외 중에 예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네.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나는 사랑하고 싶으나 세상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노라 라고 얘기하지 말자. 세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바꿈으로 시작한다.
예.
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사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선생님, 우리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닷새 동안 함께 했어요.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자, 사랑은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고는 이 주는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아마 에리 프롬이 가지고 있고 주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인내하고까지 오셨다면 이제 사랑을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인간학의 보고라고 불리는 사기 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문예출판사에서 사랑의 기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자도취적 사랑, 네. 나르시시즘이죠.
네. 네. 자,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부탁드릴게요.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철 씨.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